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읽다 보면은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왜냐하면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또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청지기를 주인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것이죠. 분명히 청지기는 주인에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 행위를 칭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첫 번째요. 위기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이 재산을 전적으로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에게 들리는 소리가 이 청지기가 재산을 탕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다해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샘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이제 직무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이제 해고하는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하고 구걸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직장에서 해고당한 현대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그 막막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청지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냅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세웁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기름 100마를 50말로 밀 100석을 80석으로 대폭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을 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대폭 탕감해 주어서 그들의 인심을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게 됐죠.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그러나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가 아니라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 그 현명함에 있는 것이죠. 그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참 명확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위기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였죠.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물질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물과 이 세상의 물질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을 우상 숭배로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상의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무슨 의미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때에 천국에서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도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우리의 후원으로 선교사에 이루어져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환영받는 정도가 아니고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어야 되고 선교와 전도 사역에 우리는 투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천국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그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얻자 더 큰 창고를 지으며 모든 것을 저장해 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이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가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면은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부자가 오늘만 생각하며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이 동독에게 막대한 경제 원조를 할 때에 어떤 분이 서독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다른 두 나라에서 공산당을 돕는 행동을 당신들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독을 동독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한 이유는 굶주린 내 형제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사는 이유,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 보면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것은 불의한 재물에 있는 그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있죠. 작은 것에 대한 가치가 있고 큰 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이 큰 것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작은 것에 충성된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 이런 말씀 하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것이 뭘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산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너희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받을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충성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작은 일이지만 나중에 큰 일을 맡으면 제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경험해 보건대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감사와 헌신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복 주시고 지금 사업이 번창하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기회는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어야만 합니다. 나눔과 섬김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재물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나눔과 섬김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것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의 그 초창기에 선교사로 온 그 독일계 미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었는데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어떤 이름으로 바꿨냐 하면 천천히 평온하게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잘 사는 부자의 나라에서 사실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가난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 조선에 와서 평생토록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32세에 한국에 와서 22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일생을 살다가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몸을 의학용으로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조선에 와서 다 주고 떠난 것이죠. 서서평 선교사가 떠난 후에 그녀가 기거한 방에는 반쪽이 된 담요 하나와 동전 일곱 전과 강냉이 두 홉이 전부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서서평 선교사를 이렇게 살도록 하였겠습니까? 그녀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바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드렸습니다. 가치관을 하나님께 둔 사람만이 작은 것,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주인은 충성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작은 것, 불의한 재물, 여기에 충성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